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그 제목이 웃픈 이야기였습니다. 웃픈 이야기. 그러니까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 슬프면서도 웃긴 이야기. 뭐 그런 뜻인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A씨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온 직장 상사의 갑질 횡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을 먹고 어느 한적한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A씨는 구두를 벗고 양말을 벗고 양복 윗도리를 벗으려다가 너무 추운 느낌이 들어서 다시 구두를 신고 또 양말을 신고 그리고 다시 야 이게 뭐야? 아니 죽으려고 하는 마당에 춥다고 해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스스로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옷을 입고 바다에 빠지나 옷을 벗고 빠지나 뭔 차이가 있나? 창피한 생각이 든 A씨는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왕 죽기로 마음먹은 거 우리 식구들 얼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끝내자. 스마트폰을 켜서 식구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딸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사진을 봅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못난 아빠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던 A씨는 이어서 아내의 사진을 봅니다. 1초, 2초, 3초. 한동안 말없이 아내의 사진을 보던 A씨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큰 소리로 뭐라 외치고 난 다음 심호흡을 크게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칫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할 뻔했던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그 마음을 고쳐먹은 건데요. 자살을 하려던 A씨가 마지막으로 아내의 사진을 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보, 미안해. 내가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아니면 여보, 당신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낼게. 언제나 나를 응원해주는 당신 얼굴 생각하며 내가 악착같이 살아볼게. 이렇게 외쳤을까요? 정답은 그래,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살고 있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 사는 게 아무리 겁나고 두려워도 마누라보다 더하겠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 맞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랬지요. 제 친구 목사가 이 메일로 이 얘기를 보내줬다고 하는데 이 친구 목사가 메일 끝에다가 혹시라도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예화로 하게 되면 A씨 아내의 말도 반드시 함께 들려주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A씨 아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살림에, 육아에, 직장일에 몸 12개라도 모자란 A씨의 아내도 힘들 때마다 종종 가족들 사진을 보는데 남편 사진을 볼 때면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이 인간도 사람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 부창부수라는 말이 요럴 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께 뭐 슬프면서 웃긴 이야기,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만 사실 이 이야기의 무게추는 웃음보다는 슬픔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전에 웃으려고 하다가 이게 웃으면 안 되는 분위기 아닌가? 그리고 웃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이야기의 무게추는 분명해요. 슬픔 쪽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겨움의 정도와 그 세세한 내용은 달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 A씨처럼 아주 힘겨운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어 죽겠다 아주 습관적으로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저마다의 삶 속으로 한 발짝 깊숙이 들어가 보면 개인, 가정, 또 공동체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힘에 부치는 아주 힘겨운 일을 맞닥뜨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요, 이와 같이 아주 힘에 부치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사무엘하 15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예, 지금 읽은 구절은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사무엘하 15장 내용 중 일부로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얼마나 힘겨운 일을 직면하게 됐는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자, 저기 맨 처음 부분을 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15장 이 당시에 다윗은요, 예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막 정처 없이 그런 때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인 왕이었어요. 여러분, 최고 권력자인 왕이 신하들에게 지금 야, 다 도망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뭐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기를 보세요. 다윗이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그 다음 누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압살롬이 누구냐? 다윗의 친아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게 아니라 다윗의 친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이런 이 기가 막힌 이런 상황에 다윗이 지금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누구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죽음의 고비요? 셀 수 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 다윗이. 하지만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이 맞닥뜨린 어려움은요, 그 질이 달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친아들이, 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다니 말이 됩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은 이렇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한 다윗이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 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힘겨운 상황에 직면한 다윗에게 나타난 두 명의 인물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두 명의 인물을 다윗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두 가지 핵심, 어려움에 직면한 다윗에게 나타난 두 명의 인물은 누구이고 그 두 명의 인물을 다윗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핵심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담겨진 인생의 교훈, 메시지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움에 직면한 다윗에게 나타난 두 명의 인물 중에 첫 번째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직면한 다윗에게 나타난 첫 번째 인물 저기 있죠? 시바입니다. 시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므비보셋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시바는 원래 므비보셋의 할아버지인 사울왕의 종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사울왕과 아들 세 명이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에서 다 목숨을 잃었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는데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 저 므비보셋을 사울왕의 손자인 이 므비보셋을 갈 데 없는 천의 고아가 된 이 므비보셋을 데려다가 예, 자기 아들처럼 왕자처럼 대우해 줍니다. 말로만 그냥 말로만 잘 대우해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울왕 가문의 모든 재산을 므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었던 므비보셋이 평생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사울왕의 재산을 므비보셋에게 돌려줄 때 그때 사울왕의 종이었던 시바도 므비보셋의 종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을 섬기던 시바가 다윗왕의 명령에 의해서 사울왕 손자인 므비보셋을 섬기게 된 것인데 자 그러므로 므비보셋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의 은인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고대 세계에서 망해버린 왕족의 후손 어떻게 됩니까? 100%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므비보셋은 죽임을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통해서 재산과 그리고 지위와 삶을 되찾았으니까 이보다 더 큰 은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므비보셋이 아이고야 이 다윗이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구나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이걸 알고선 적이 나온 것처럼 예, 자기 종 시바를 보내서 나귀와 떡과 과일과 포도주를 다윗에게 전달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 참으로 흐뭇한 모습이고 훈훈한 광경 그리고 다윗에게 나타난 첫 번째 인물인 시바라는 사람도 자기 주인의 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아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흐뭇하고 훈훈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방송실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보셔요.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예,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네 주인의 아들이라는 게 바로 므비보셋입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겨운 상황이 있는데 므비보셋에게 이 고마운 마음을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어디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 시바가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저길 보세요. 시바가 왕궤에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친아들인 요나단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의 반역을 계기로 해서 결국엔 므비보셋이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백성들이 현재 왕인 다윗을 지지하지 않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도 지지하지 않고 므비보셋을 지지할 것이다. 므비보셋을 왕으로 추대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므비보셋을 어떻게 대우해줬는데 므비보셋이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므비보셋이 보내준 이 물건을 받고 너무나 고마워서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려고 한 건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므비보셋이 다윗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백성들을 선동하다니 다윗이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말합니다. 저기를 보셔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이거 뭡니까? 너무나 화가 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줬던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압수! 시바에게 주겠다 선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소름끼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시바의 말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사무엘하 19장에 가면요 이 사실이 밝혀지는데, 그 시바는요 왜 거짓말했느냐? 무비보셋의 그 많은 재산, 사울 왕의 재산은 돌려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걸 제가 꿀꺽하려고 아주 교묘하게 계략을 꾸민 겁니다. 무비보셋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해서 다윗의 마음을 막 흔들어서 결국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고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시바의 거짓말에 속아서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몰수해서 시바에게 주어버리는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시바가 말한 무비보셋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아챌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비보셋은요,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거든요. 이 당시 율법에서는 장애인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백성들을 선동한다? 이거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바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딱 들으면 아하, 거짓말하는구나. 웬만한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시바의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처한 현재의 상황 때문이고요. 또 하나, 다윗의 가슴 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처한 현재 상황.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헐레벌떡 신하들 데리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요, 다윗과 그의 신하들만 도망간 게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도 다윗을 따라서 다 도망갔어요. 자, 그러니까 시바의 말을 들을 당시에, 그 거짓말을 들을 당시에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까?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전도 동영상으로 국제시장 영화 한 장면을 보셨죠? 예, 혹시 그거 못 보신 분도 국제시장 영화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그 영화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뒤섞여서 그야말로 난리 북새통이 된 흥남철수 장면. 뭐 영화 안 보셔도 알지요. 흥남철수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 수많은 사람들이 뒤섞여서 신하들과 일반 백성들이 밀고 당기고 정신없이 난리 북새통.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깜빡 이 시바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미처 분별하지 못하고 속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이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시바의 거짓말에 속은 두 번째 이유. 이게 중요해요. 분노의 감정 때문이라는 거. 이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 때문이라는 거, 이게 뭔 말이냐? 다윗이요,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을 향해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현재 다윗은 자신의 친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너무나 쓰라린 감정을 가진 상태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분노의 감정이 다윗의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의 감정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시바의 말을 듣다 보니까, 무비보셋이 당신의 왕위를 찬탈하러 갑니다 라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분노의 감정이 꽉 찬 상태에서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시바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다윗의 눈을 가린 겁니다. 분노의 감정 때문에, 그 가슴 속에 쌓인 분노의 감정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분노의 감정으로 인하여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내 속에서 사라져버린다는 이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어려움에 직면한 다윗에게 나타난 두 명의 인물 중에서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5절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예. 두 번째 인물은 시므이. 이 시므이는 저기 보니까 사울 왕의 친족 중 한 사람이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지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 신하들을 향해서도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참고로 이스라엘에서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진다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해서 안 되는 일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진다는 것은, 뭐 작은 돌이나 큰 돌이나 좌우간 돌을 던지는 행위는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인 중동의 분쟁 지구인 가자 지구에서 가끔씩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랍 민간인을 향해서 무력을, 총을 사용해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 어째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민간인들에게, 완전 민간인들인데 그 민간인들에게 무력을 행사하느냐 하면, 아무리 민간이라 해도 일단 돌을 던진다. 뭐 시위를 하다가 군인들 향해서 돌을 던진다 하면 돌을 던지는 순간 그 민간인은 테러범으로 취급이 됩니다. 돌을 던지는 것 이코르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사표시, 그렇게 간주되기 때문이.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므이가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은 거, 이건요 그냥 한두 마디 악담 몇 마디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로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는 너무나 악독한 행위였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으면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므이의 저주가 얼마나 악랄한지 알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7절로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예, 거기까지. 여기 보세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당신은, 너는 살인자다. 살인죄를 범했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 이제 가거라, 가거라. 이게 무슨 뜻이냐? 물론 가거라, 가거라는요 히브리어에서 죽는다, 죽어라 그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좀 더 센 의미. 죽어서 지옥으로 갈 거다, 그 뜻이. 지옥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너는, 당신은 죽어서 반드시 지옥으로 갈 거야. 100% 당신은 지옥행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다음을 보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해요. 사울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 네가 죽였어! 이 말입니다. 다윗, 당신이 사울과 그의 가족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100% 나중에 죽어서 지옥행이야,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울왕과 그 가족을 죽였다는 이 시므이의 말, 새빨간 거짓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울왕과 그 아들 세 명은 어디서 죽었느냐? 블레셋 족속과 전투에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과 그 가족을 죽였다는 시므이의 말은요,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다윗이라면 이 시므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혀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네가 죽였어, 당신이 죽였어, 그래서 당신은 나중에 죽어서 반드시 지옥에 갈 거야, 100배는 지옥행이야,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겠습니까? 자, 방송실 그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셔요.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괴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여,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저 개만도 못한 녀석을 내가 당장에 가서 목을 날려버리겠습니다. 이게 맞죠? 그렇죠? 이게 맞죠? 정말로 개만도 못한 저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달랐어요. 보셔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여기에 나온 이 혹시라는 표현은 어쩌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감찰하실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실 거야. 저 시므이가 말하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 또한 시므이가 퍼붓는 저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다, 이것만으로도 훌륭해요.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런데 다윗은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저 녀석을 때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여러분 삶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그 누군가, 원수가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 손으로, 나의 판단으로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